VOA 세계 뉴스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18일 여왕의 관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아 조문하고 19일 장례식에 참석한 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앞서 캐나다 등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인정하는 영국 연방 국가 지도자들도 런던에 도착해 조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저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은 17일 오후 버킹엄 궁에서 새 국왕인 찰스 3세를 만나 애도를 전했습니다. 여왕의 장례식에는 약 200개국 500여 명의 대통령과 총리, 고위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1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편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더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 미나웅 흘라잉 미얀마 군 총사령관은 장례식 초청 명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튼튼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장 억제를 더 내시려 하고 강화하는 데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보도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한미는 미국 해구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미한일 3국 안보 협력과 관련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 체계라며 북핵 미사일에 대응해서 이런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이를 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주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핵을 감축시켜 나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문을 열고 또 경제적 지원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고 언급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은 18일 별도의 발췌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북한이라고 하는 한 특정한 교우에 대해서만 좀 집착해왔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양국의 고위 당국자가 안보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거성쿤 중국 정법위원회 서기의 초청으로 18일과 19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트루셰프 서기는 이 기간 제17차 중러 전략안보협상과 제7차 중러 사법안보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들이 타이완 해협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 주석은 세계와 시대, 역사 변화의 직면에 중국은 대국의 책임감을 보여주고 격동의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안정을 이루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강력 태풍 남마돌이 18일 일본 최남단 규슈 본섬에 상륙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규슈 지역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458만 명에게 대피를 권고하는 등 일본 당국이 경계 수위를 높이고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이날 오후 관계 강요 회의를 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대형 태풍 남마돌의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45m, 최대 순간 풍속은 65m입니다. 이 정도의 바람은 달리던 트럭을 전복시키거나 가로수를 쓰러뜨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에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K-POP, K-드라마, K-무비로 전 세계 확산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 일명 K-컬처는요, 이제 미국 신문의 단골로 등장하는 화두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정서를 조금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행사 소식이 최근 미시간 대학교 웹사이트에 실렸습니다. K-Art Song, 바로 한국 가곡 연주회 소식이었는데요. 이런 행사는 사실 미주 한인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열려왔었지만 이번 연주회는 미국 대학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인 음대 교수가 3년간 연구한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여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조교수인 매튜 톰슨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학교의 지원으로 한국 가곡을 연구했는데 곡 수가 1,000개에 이릅니다.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를 했고요. 자, 이 노래의 자료들을 공개한 웹사이트 개설을 축하하는 행사가 16일 열렸던 연주회였습니다. 미국인이 한국의 대중가요도 아닌 가곡을 수집하고 발표한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알고 보니까요, 한국인 아내를 둔 이 음악가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더군요. 이 천국의 한국 가곡을 만날 수 있는 웹사이트 koreanartsongresource.com에 톰슨 교수의 할아버지인 윌리엄 오 톰슨 상병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윌리엄 톰슨 상병은 당시 미 육군으로 자원했고 1950년 8월 부산에 도착했다가 이듬해 적진에서 총상을 입었는데요. 죽은 척하는 기지를 발휘해서 포로로 끌려갈 뻔했던 위기를 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약을 먹으면서 연명을 하다가 결국 주민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배경을 가진 미국인 음악가여서인지 평소 한국어와 음식 또 한국 음악과 영화,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가곡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제부터 한국 가곡이 듣고 싶다면 이 사이트를 방문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운 금강산이란 제목을 검색하니까 관련 노래 영상과 작곡가, 작사가 등의 정보가 나오네요.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대중가요가 미국의 연예계 시상식들을 장식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한인은 물론 미국인 한국 문화 팬들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9월 세 번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영국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 오귀스트 로댕 등의 작품은 미 북동부 뉴욕의 현대미술관 일명 모마에 대여되었습니다. 작품에는 피카소의 탁자 위의 기타와 베이컨의 3부작으로 헤니에타 모랄레스의 초상을 위한 3개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각각 2천만 달러와 3,500만 달러에 팔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모마와 윌리엄 페일리 재단이 소장품 81점 중에 29점을 소더비 경매장에 경매에 올릴 계획에 대해 처음 보도했는데요. 모마의 책임자는 디지털 둘러보기와 소셜미디어의 오프사이트를 통해 자체 웹사이트에서 박물관의 온라인 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물관은 판매액으로 7천만에서 1천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모마 측은 이 같은 조처에 대해 박물관이 방문객 수를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2020년 평균 300만 명이 방문했지만 지난해에는 165만 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과 웨이보 같은 사이트에 구독자가 코로나 이전 3천만 명에서 현재 3,5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스택입니다. 소아마비. 최근 미국 뉴욕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발견된 가운데 미국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백신 관련 소아마비 폴리오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30여 개국의 명단에 새로 포함됐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에 CDC는 조사를 위해 소규모 연방수사팀을 뉴욕주에 보냈는데요. 소아마비에 걸린 단일 사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20세 남성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 남성은 이미 마비를 겪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주지사는 이 마비성 소아마비 사례가 확인된 후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비상사태 선언문에는 지역 보건당국이 조사 지원, 접촉자 식별 및 모니터링, 노출 접촉자와 집중된 현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투여, 교육과 봉사를 통해 소아마비 바이러스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주 정부는 소아마비 백신과 검사를 촉진하고 관리하고 질병이 계속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카운티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아마비는 다른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여행자를 통해 미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데요. 또한 유전적으로 관련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올해 4월과 5월, 6월, 7월, 8월에 뉴욕의 몇 개 카운티에서 수집된 폐수 샘플에서 발견됐습니다. CDC는 대규모 조사의 일환으로 WHO와 범미국 보건기구와 기타 국제공중보건기구와 협력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폐수 샘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DC의 국립 면역과 호흡기 질환센터 소장은 성명을 통해 소아마비 예방접종에 대해 즉시 최신 정보를 얻으라며 소아마비는 치료법이 없는 위험한 질병이라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독자들께서 또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많이 읽힌 기사부터 알아볼까요?
네, 북한 서해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이달 들어서만 적어도 4건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불법 환적지로 지목한 북한 해역인데요. 중국 예인선으로 추정되는 선박까지 머물고 있어 주목됩니다. VOA가 단독으로 보도한 이 기사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네, 위성 사진을 보니까요. 까만 바다 위에 선명하지 않은 그 허연 물체 정도로밖에 식별이 안 되던데요. 이게 선박이라는 거죠?
네, 지난 8일 북한 서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에 나란히 붙어있는 선박 세척을 VOA 기자가 발견했습니다. 북한 초도에서 서쪽으로 약 13km, 남포에서는 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지점에 길이가 각각 70m, 50m로 추정되는 선박 두 척이 50m 길이의 또 다른 선박 한 척을 가운데 두고 접선 중인 모습이었는데요.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목해온 이 선박 간 환적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난 8일이라고 하셨는데 이날만이 아니었다고요?
네, 6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약 60m 길이의 선박에 80m쯤 되는 선박에 접근하는 듯한 장면이 플래닛 랩스 위성 사진에 찍혔습니다. 선박 두 척이 실제로 선체를 밀착시켰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선박 두 척이 이 정도로 근접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불법 환적 시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 일대에서는 지난 1일과 2일에도 각각 선박 세 척과 두 척이 맞대고 있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네. 9월 들어서만 최소 4건이 환적 의심 사례로 포착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의심 사례인 거지 이게 불법 환적이라고 즉각 단정할 수는 또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에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그러니까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네, 이달 들어 잇따라 출연한 환적 의심 선박들의 동선하고 일치한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과 이 지점에서 만나 환적한 뒤에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지를 피해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에 잇따르자 같은 해 9월에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 언급했고요.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석탄이나 유류와 같은 금지 품목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이 선박이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박 간 환적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지점에 현재 터그선, 그러니까 2인선으로 추정되는 중국 선박 두 척의 신호가 포착된 점도 주목됩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통해서 해당 지점을 살펴본 결과 이 선적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인선 두 척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중국 선적 예인선 한두 척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현재 위성 신호를 발신하는 선박이 해당 선박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육지에서 먼 바다에 예인선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같은 중국 예인선이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예인선이라는 게 무동력 선박을 끌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하죠.
네, 유류 같은 액체류를 환적할 때는 서로 이 호스만 연결하는데요. 하지만 석탄 등 고체 형태의 물품을 옮길 경우에는 선박과 선박 사이에 이 크레인이 설치된 바지선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바지선이 이동하려면 예인선은 필수입니다. 저화질 위성 사진과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환적 의심 선박이 연이어 포착된 해역에 예인선까지 머무는 이런 상황은 일대가 불법 해상 활동의 온상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 합니다.
네. 자, BOA가 단독으로 보도한 첫 번째 기사 살펴봤고요. 북한 서해에서 불법 환적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달 들어 네 건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주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이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했는데요.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이죠? 태영호 의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나요?
네, 워싱턴을 방문한 태영호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고 시에 자동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법제한 것이라는 경고라고 최 의원이 밝혔습니다.
네, 인터뷰를 보니까 대단히 위험한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태영호 의원 발언 들어볼까요?
네, 태영호 의원은 대단히 위험한 대목을 거기에 넣었다라고 표현하면서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체계에 복종한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대단히 위험한 대목을 거기다 이어넣었어요. 핵무력 지휘체계에 대해서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문장은 그렇게 해놓으면서 뒤에 애 마지막에 그런데 만일 핵지휘통제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유고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력은 내가 지휘해. 근데 내가 만약 죽는다 어떻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이미 지어진 데서 자동적으로 핵을 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가 지금 북한 붕괴, 정권 붕괴를 노리고 있지. 결국은 그게 내 목숨인데 내가 곧 핵무기다. 내 이 역할은 결국은 뭐냐. 내가 살아있는 것이 곧 북한 핵무력에 대한 통제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곧 핵전쟁을 막는 억제력이다. 그런데 내가 날 죽인다고? 날 죽이면 밑에 애들은 자동적으로 써. 이걸 법제화해놓은 거예요.
네, 좀 섬뜩하게 들리는데 자신을 핵무기로 표현한 거랑 다름이 없네요.
네, BOA 기자도 그렇게 물었는데요. 태 의원은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내가 국가라는 말을 한 걸 인용하면서 자신이 죽는 순간 핵은 자동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라는 뜻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못 박았다는 점이 참 심각하게 들리네요.
네. 태영호 의원의 요점이 그건데요. 더 들어보시죠.
내부 작전 계획은 이미군 김정은 때 내놓은 게 아니고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이 그때 모든 지휘 통제 시스템을 순간에 때려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 있던 후세인의 군대들이 이 지휘 명령 지휘 체계가 마비되다니까 꼼짝 못하고 결국은 싸워보지 못하고 후세인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 어떤 지휘 행위감, 아,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지휘관들이 상부의 지휘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대단히 이게 위험한 시스템이구나. 물론 최고 사령부니까 김정일의 최고 사령부의 작전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만은 만일 평양이 공격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라라는 이 자동 작전 계획 실행안이 다 작성되어 있어요.
이 같은 경고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은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대응책으로 내놨는데요. 태 의원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결국 핵을 완성한 다음에 수교하면 이건 핵에 대한 면죄부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냉혹한 현실을 보면 어쨌든 핵무기를 완성하고 김정은이 이번에 전술적으로 핵 작전을 다양화하고 이러면서 핵에 의지해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당근과 채찍도 없어 보인다면서 정책적인 수단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처음부터 새롭게 창의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수교를, 북한하고 미국이 수교를 해야 한다는 게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처럼 해놔야 극단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안에 미국 대사관이 있다면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는 등 수교가 필요하고 동시에 대북 정보 유입도 강조했는데요. 더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결국은 사람끼리 만나고 교류하고 들어가고 움지에서는 대북정보를 대대적으로 유입시키고 또 대북정보 유입 방법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너무 비판적인 콘텐츠만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대북정보도 뭐 북한의 뭐 체제 비난이나 또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이 재미있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은 북한의 모든 계층의 수요에 다 맞출 수 있는 가령 예를 들면 뭐 의사들이 볼 수 있게 의학적인 상식 뭐 이런 거 또 물리학자들이 볼 수 있는 거 뭐 용어 교재 뭐 이렇게 북한의 모든 수요에 맞는 각이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수요와 흥미에 맞춤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들여다 보내야 됩니다. 보고 싶어하는 거.
네, 태영호 의원과의 대담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7차 핵실험,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관련해서 성명을 내놨죠.
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2일에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성명을 통해 지난 6월에 보고한 것처럼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재개방된 징후가 포착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 몇 달 동안 핵실험장에서 광범위한 작업이 관측되진 않았지만 실험장이 여전히 활성화돼 있고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징후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새로운 작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네요.
네, 최근에 4번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새 작업이 이루어진 걸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장 재개방은 매우 큰 골칫거리라면서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또 북한 영변 핵시설 가동 정황도 담았죠?
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작동 중이라는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고 폐기물 처리 또는 유지 관리 활동과 일치하는 방사화학 실험실의 간헐적인 가동 징후도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 내 원심 분리기 농축 시설이 지속적으로 가동 중이고 이 시설 건물의 외부 공사가 끝나서 가역 면적이 약 3분의 1가량 확대된 징후도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서 정수로 인근에서 몇 개의 새 건물이 완공됐고 1994년에 건설이 중단된 50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다른 건설 프로젝트에 재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이 철거되거나 건축 자재가 치워진 정황도 포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핵시설로 여겨지는 강선단지, 형산, 우라늄 강산에서도 활동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로시 총장은 지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일단 IAEA가 파악한 정황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IAEA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조약 NPT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IAEA와 신속하게 협력하고 IAEA 사찰단 부재기간에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할 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향상된 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서해에서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포착됐다는 내용, 또 태영호 의원이 이 북한 핵 무력 법령에 대한 주장, 그리고 미북 수교가 해법이라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북한 핵실험 관련 성명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주 한인사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서재필 첫 시간인데요. 갑신정변에 참여한 서재필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재필은 1864년 1월 7일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보성군 군수였고 서재필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청년 서재필은 조선을 근대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일본에 유학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김승태 소장은 그가 개화파 쿠데타였던 갑신정변에 참가했다고 설명합니다.
서재필은 그 나이 20살 때인 1884년 12월에 급진 개화파 관료인 김옥균, 서광범, 박영효, 홍영식 등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서 실패로 끝나고 잠시 동안 일본에 피신했다가 1885년 4월에 박영효, 서광범 등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고학으로 1년 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필라델피아 사업가인 홀렌베그 도움으로 해리 힐맨 아카데미를 졸업해서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훗날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서재필의 인생에서 이 갑신정변은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서재필은 훗날 갑신정변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1884년 12월 4일 한국 최초의 우정국이 서울에 개설됐고 정부의 모든 고위관리들이 참석한 공식 연회로 축하하기로 하였다. 개화파는 그날이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본에서 공부한 여러 명의 학생을 우정국 주변으로 보내 빈집에 불을 지르게 하였다. 동시에 여러 정의 권총을 발사함으로써 소요를 만들어냈다.
개화파들이 정변을 만들어낸 목적은 대략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비상수단으로 민영익 이하 4대당의 거두를 제거하고 청나라의 간섭을 끊고 독립국의 체면을 바로잡을 것. 둘째, 궁중의 요괴들을 소탕하고 민비의 정치 관여를 금단할 것. 셋째, 국왕에게 요청하여 견실한 책임 내각을 조직할 것이었습니다. 당시 주동자 가운데 하나인 박영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로 목표는 이렇게 세웠으나 당신은 여론도 없고 정당도 없으며 병력도 없었다. 개혁을 단행하는 방법으로는 오직 4대당을 죽이고 국왕의 신변을 옹호하며 정령의 난발을 막는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희생을 무릅쓰고 비상수단을 쓸 결심을 했다.
비상수단으로 개화파는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에서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쿠데타 과정에서 개화파는 왕명으로 민태호, 민영목, 조영하 등 수구파 대신들을 처단했는데요. 이들은 5일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였고 6일에는 14개 조항에 달하는 개혁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대원군을 조속히 귀국시키고 청에 대한 조공허례를 폐지할 것,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관리를 제정하여 재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할 것, 전국의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를 근절하고 국민을 구제하여 국가재정을 충실하게 할 것, 내시부를 폐지하여 그 중에 재능 있는 자만을 등용할 것.
개화파들이 내세운 14개 조항은 이어 폐단 혁파를 위한 조항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동안 국가에 해를 끼친 탐관오리 중에 심한 자를 처벌할 것. 각도의 환자미를 영구히 면제할 것. 규장각을 폐지할 것. 조속히 순사를 두어 도적을 방지할 것. 해상공국을 혁파할 것. 그동안 유배 또는 금고된 죄인을 다시 조사하여 석방할 것.
이어 개화파가 내세운 개혁정강은 정부 직능 개편을 언급합니다.
사형을 합하여 일영으로 하되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조속히 설치하고 육군대장은 왕세자로 할 것. 일체 국가재정은 호조에서 관할케 하고 그 밖의 재무관청은 폐지할 것. 대신과 참찬은 날짜를 정하여 한문 내에 의정부에서 회의하고 정령을 의정 공포할 것. 정부 6조 외에 일체 불필요한 관청과 관리는 혁파하되 대신 참찬으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여 품계하도록 할 것.
14개 정강 안에는 청국에 대한 4대 외교의 폐지, 봉건적 문벌 제도 혁파, 탐관오리 숙청, 국가재정 일원화, 경찰 군사제도 정비, 책임 내각제 등 당시 서재필이 뜻을 함께한 정변 주역들이 가진 근대적 개혁 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화파의 쿠데타는 3일 천하로 끝이 납니다. 조선조정 수구파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 군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12월 6일 오후 출동 요청을 받은 청군이 개화파가 왕을 호위하고 있던 창덕궁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수비를 약속했던 일본군이 철수했고 개화파 직계 100여 명의 군대가 힘써 저지했지만 청나라 군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등 정변의 주역들은 일본군과 함께 인천으로 피신했습니다. 결국 서재필이 참여한 갑신정변은 이렇게 3일 천하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서재필은 신한민보의 기관 글에서 갑신정변이 실패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이 실패한 근본 원인은 첫째, 일반 민중의 성원이 박약하였던 것이고 둘째, 남에게 의지하려 하였던 것이다. 만약 한국 백성의 10%라도 개혁을 지원했다면 한국이 개혁되고 주권이 수호됐을 것이다.
서재필은 그러면서 정변 당시 일본에 의존하려 했었던 것도 실수였다고 자인했습니다.
개혁파들은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필사적으로 일본 정부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이것이 또다시 실책이었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당시 다케조의 공사는 새로운 정부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군대를 자신의 휘하에 두지 못했다. 둘째, 한 외국인에게 그러한 부탁을 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했다. 설령 개혁정부가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의심의 여지 없이 일본은 보수파 정권 하에서 중국이 수행했을 재난과 같은 영향력을 그 공헌에 대한 대가로 요구했을 것이다.
이에 서재필은 일본의 본질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진보적이고 또 우리가 한국의 정치적 독립을 지향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그들이 우리와 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끔 이끌었지만 우리는 일본인들이 다른 민족체를 상대할 때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정변에 실패한 김옥균과 박영효, 서강범 그리고 서재필 등은 일본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을 태운 배는 1884년 12월 13일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습니다. 서재필 일행은 우여곡절 끝에 도쿄에 도착했지만 일본은 이들을 박대했습니다. 서재필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죽을 뻔하고 도쿄에 도착했을 때 우리 일행은 돈도 없고 숙소도 없고 친구도 없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천대했고 때로는 실제로 적대감을 가지고 대했다. 나는 몇 달 동안 일본에 있던 동안 겪었던 쓰라린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때로는 이틀 동안 굶기도 했고 때로는 유숙할 곳이 없기도 했다. 요코하마에 있던 한두 사람의 미국인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굶어 죽었거나 얼어 죽었을 것이다.
여기서 요코하마에 있던 미국인 한두 사람이 도와주었다는 것은 미국 성서공의 일본 지부총무로 그곳에서 활동하던 헨리 루미스와 한국의 선교사로 나가는 길에 잠시 일본에 머물며 준비하던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특히 루미스는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서재필 일행을 반가이 맞아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루미스와 김옥균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서재필은 루미스 집에 들어가 그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그로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숨어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은 서강범과 의논하여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더하기로 하고 이를 동지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박영효도 같이 가겠다고 나섰지만 김옥균은 일본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 무렵부터 여비를 마련하고 루미스와 선교사들로부터 소개장을 받아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서재필 일행은 마침내 1885년 5월 26일 미국행 배를 탔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서재필 첫 번째 시간으로 갑신정변에 참여한 서재필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23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독일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공격하고 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1940년 5월, 나치군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점령한 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군은 프랑스 북부로 깊숙이 진격하는 독일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무너지고 이제 히틀러와 독일 동맹국들에 대항하는 나라는 영국뿐이었습니다. 오직 영국 해연만이 천하무적 같은 독일군과 영국인을 분리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즉각 영국에 대한 맹렬한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그해 여름 내내 독일과 영국 항공기는 영국 해협 상공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파시스트 군은 우호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을 연이어 굴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소련 역시 계속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여전히 중립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정세에서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같은 친선 국가들이 폭격당하고 침략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하며 그저 지켜만 볼 만큼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도 고민입니다. 미국인들이 암울한 국제 상황에서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다른 걱정이나 문제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신문 발행인 윌리엄 앨런 화이트가 이끄는 일부 미국인은 미국이 즉시 영국을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제1위원회와 같은 단체들은 미국이 유럽의 또 다른 유혈 사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영국을 돕고 싶어하는 미국인들과 중립을 지키려는 미국인들 사이의 투쟁은 전통적인 정당 노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지한 일부 지지자는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당원들 가운데 일부는 루스벨트 대통령 외교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1940년 대통령 선거 운동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공화당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에 맞서 선거운동에 나설 몇몇 인기 있는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처음에는 이 후보들이 끝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웬델 윌키라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가 갑자기 큰 지지를 얻었고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194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웬델 윌키 후보가 뜻밖의 큰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웬델 윌키 후보는 인디애나주 출신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윈델 윌키 후보는 친절하고 유능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연설도 유창하게 잘했고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도 좋았습니다. 정직해 보이는 외모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야말로 준비된 대선 후보였습니다. 윈델 윌키 후보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무섭게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여러 사회 문제에 관해서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윈델 윌키 후보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윌키 후보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앞서 치른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이 전통적인 공화당원이 아니었습니다. 윈델 윌키 후보가 걸어온 정치 행보를 보면 윌키 후보는 루스벨트 대통령 못지않게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윌키 후보는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리더십 변화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화당의 웬델 윌키 후보와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후보가 말로 싸우며 선거전을 벌이는 동안 영국 해협에서는 독일과 영국 항공기가 총알이 오가는 실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국 총리는 더는 영국 혼자서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은 당장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쟁과 관련된 어떤 조처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영국의 다급한 호소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상황을 웬델 윌키 공화당 대선 후보와 논의했습니다. 윌키 후보는 대통령이 영국 해군에 군함 50척을 지원할 때 이를 비판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웬델 윌키 공화당 후보는 또 루스벨트 대통령의 선발 징병법을 지지했습니다. 이 법은 필요한 경우 즉시 징집할 수 있도록 미국 청년들에게 의무적으로 징병 명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루스벨트 대통령과 윌키 후보는 미국이 갈수록 더 많이 전쟁에 개입하는 상황이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도 들으시겠습니다. 아파치족 추장으로 인디언 저항투쟁에 뛰어난 지도자 중 한 명인 코치스를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18세기 아메리카 원주민, 일명 인디언들은 서부로 다가오는 백인들이 자신들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파치족 추장으로 인디언 저항투쟁에 뛰어난 지도자 중 한 명인 코치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중반 미국 남서부 지역에는 백인 정착민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 일대는 대대로 아파치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아파치족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중 하나로 치리카후아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아리조나주 남부와 뉴멕시코주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치리카후아 아파치의 주장 코치스는 아파치 패스라는 곳을 왕래하는 백인 여행자들이나 군인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아파치 패스는 이 일대에서 유일하게 마실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치리카후아족과 백인 정착민들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1858년 코치스는 백인 우편물 송달업체 버터필드 오버랜드 메일 컴퍼니에 아파치 패스의 휴게소를 짓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로써 코치스는 우편 배달원이나 여행자들이 이곳을 지나 캘리포니아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1861년 2월 조지 베스컴이라는 육군 장교가 코치스에게 몇 가지 문제가 생겼으니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제기한 문제는 목장에서 소가 몇 마리 없어졌다는 것과 농장에서 어린 소년 한 명이 실종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지 베스컴 소인은 상부로부터 실종 어린이를 찾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스컴 소인은 인디언과 문제를 처리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코치스는 키가 180cm가 넘어 아파치족으로서는 큰 편이었습니다. 그는 단단한 광대뼈에 콧날이 오똑한 전사였습니다. 코치스는 치리카후아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족을 이끌어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늘 진실을 말하는 그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그는 드물게 보는 강력한 아파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코치스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베스컴 소인은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만이 관심이었습니다.
코치스는 농장을 습격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군인들이 친선을 위해 자신을 찾아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식실로의 표시로 부인과 아들, 동생 그리고 두 친척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베스컴 소인은 그런 뜻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베스컴의 장막 안에서 만났습니다. 코치스는 미군에게 자기 부족은 농장을 습격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는데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또한 아마도 치리카후아족 북쪽에 사는 흰산의 아파치 소행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 뒤 코치스의 말은 사실로 증명됐습니다.
그러나 코치스가 소년을 숨겨놓고 있다고 믿은 장교는 코치스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처음 코치스는 장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베스컴 소인은 잃어버린 소와 소년을 돌려받을 때까지 코치스에게 그의 가족과 일행을 연금해 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코치스는 번개같이 단돌을 빼들고 천막을 찢은 다음 그 구멍으로 탈출했습니다. 밖에서 군인들이 코치스에게 총을 쐈지만 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한 명도 탈출을 시도했지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코치스는 그런 혼란 중에서도 미국인 4명을 인질로 잡고 막사에 포로 교환을 하자는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나 베스컴 소인은 이틀 동안이나 그 메모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을 봤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미군은 코치스의 동생과 친척들을 목매달아 죽인 뒤였습니다. 부인과 아들은 돌려보냈습니다.
코치스는 다른 인디언들이 한 짓을 자기가 했다며 친선을 위해 찾아간 자신을 죽이려 한 백인들을 절대 믿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코치스는 즉각 보복을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백인 포로 4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나의 삶은 오직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 여러 해 동안 폭력과 테러의 발단이 됐습니다. 코치스는 아파치 여러 부족들과 연합해 미군과 남서부 쪽으로 이주해오는 백인 정착민들을 공격했습니다. 아파치의 공격은 워낙 치열해 군인과 정착민들은 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아파치가 오늘날의 아리조나주 일대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코치스의 투쟁에 관한 소식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어떤 위기에서도 보호를 받는 사람처럼 용감했습니다. 어떤 미군은 그가 말의 옆에 붙어 달리며 말을 방패로 삼고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1862년 약 2,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제임스 칼튼 장군의 지휘 아래 캘리포니아에서 아파치 패스로 행진했습니다. 미군은 태평양 연안과 동부 사이의 통신망을 다시 복원하려는 작전이 모를 띄고 있었습니다.
이때 코치스는 약 500명의 전사들을 아파치 패스 부근에 매복시켰습니다. 미군이 가까이 오자 아파치는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치헤네의 아파치족 수장 맹가스 콜로라다스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그는 6개월 후 백인 군인들을 찾아가 평화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살해됐습니다. 맹가스의 피살은 코치스에게 백인은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 코치스는 모든 아파치족을 지휘하는 최고 추장이 됐습니다. 코치스와 그의 전사들은 아리조나 남서부 일대를 돌아다니며 백인들이 보이면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모든 아파치를 살해하거나 체포하는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코치스와 약 200명의 아파치 전사들은 아리조나의 치리카후아 산맥에 숨어들어 위기를 모면하곤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백인 정착촌들이 세워졌습니다. 아파치는 계속 이들을 상대로 치고 빠지는 공격을 가하고 산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장장 12년에 걸쳐 코치스는 미국과 멕시코군의 체포를 피해가며 활동했습니다. 아리조나 주 당국은 그를 공공의 적 1호라고 선포하고 그를 체포하거나 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인들 사이에서는 코치스가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신출귀몰한 자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코치스는 워싱턴으로 가서 연방정부와 협상을 하려는 어떠한 제의도 거부했습니다. 백인은 믿을 수 없다는 철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인 타자에게는 워싱턴으로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불행히도 타자는 워싱턴에서 폐렴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한 묘지에 묻혔습니다.
1870년 미군의 조지 크룩 장군이 아리조나 지역의 통치를 맡았습니다. 그는 많은 아파치들에게 보호구역을 정해 살게 해주며 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대 목표는 코치스 문제 처리였습니다.
코치스는 자기 종족을 아리조나의 보호구역에서 살 수 있도록 협상하기 위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그때 이미 다른 아파치족을 뉴멕시코에 있는 낯선 보호구역으로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코치스는 아파치를 고향 땅이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 옮기는 안에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산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1872년 봄, 코치스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밀 은신처에서 올리버 오티스 하워드 장군과 만났습니다. 그해 여름 양측은 아리조나의 치리카후아 지역에 보호구역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워드 장군은 아파치 인디언들이 고향인 그곳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코치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아낸 다음 코치스는 더 이상 투쟁을 중단하겠다며 자수를 선언했습니다. 코치스는 보호구역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1874년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연방정부는 조약을 무시하고 아파치족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아파치족 일부는 그러한 조치에 저항했습니다. 제로니모와 코치스의 아들 나이체는 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고향 땅을 찾기 위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끝내는 항복하고 더 멀리 떨어진 낯선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코치스는 아파치의 고향 땅을 지키기 위해 격렬히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패했습니다. 그는 어느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란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의 싸움이다. 그러나 결국 땅이 사람을 차지하는 것이다. 누가 감히 땅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도 죽으면 결국 땅에 묻히고 마는 것을.
이 시간에는 아파치족 추장으로 인디언 저항 투쟁의 뛰어난 지도자 중 한 명인 코치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